이번 코너는 리뷰 중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이 선정되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몽님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인물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인물을 다뤘잖아요. 혹시 두 인물의 나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뭐 말랄라가
10대.
예, 19이었죠.
그 형은 70대.
73살.
따라하지 마, 진짜.
네, 샌더슨이 73살이었고.
그쵸. 이번에는 딱 중간에 있는 인물을 선정해 봤습니다. 40대 인물인데요. 이 인물을 소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영웅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영웅 완전 좋아해요.
전 싫어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네, 보통이에요.
원래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양념반, 프라이드반.
반반 무한히. 네. 혹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캐릭터를 구상할 때 참고한 실제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오늘 소개할 그 인물이요.
네, 바로 그분이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분. 자산 규모 13조 원의 억만장자이며 독재자이자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최고의 창업가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 야누스적인 인물.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의 꿈은 굉장히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내가 이 지구를 구원하리라 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할것 같아. 걘 진짜 할것 같아.
그쵸. 그래서 되게 더 남다른 꿈이라고 할수 있는데, 앨런 머스크의 지구 구원 플랜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인터넷 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진출 사업을 통해서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겠다입니다.
진짜 큰 꿈을 갖고 있네, 진짜.
근데 진짜 할것 같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마지막 꿈은 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앨런 머스크의 삶에서 이 3단계 플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앨런 머스크는 1971년도에 남아공에서 출생을 했고요. 캐나다계 미국인이고 전기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와 캐나다 모델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학교 생활이 있어서도 왕따를 겪으면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안 그래 보이던데.
진짜.
그렇죠. 그런 밝은 모습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이 앨런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의 전기를 쓴 애슐리 반스는 앨런 머스크가 끊임없이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불행한 유년 시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때그 왕따 겪으면서 만화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좀 달라요. 제가 좀 알아본 결과는,
네.
그, 어릴 때늘 생각에 많이 잠겨있,
아, 몽상가였군요.
그래서 주위로부터 제 청각장애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자기 공상에 집중을 해가지고 밖에 말을
그렇죠.
못 듣는 거예요.
네.
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반응을 못, 들리긴 들리겠죠.
네, 그쵸.
들리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반응을 못 하니까, 아, 얘 청각장애인 것 같다라고.
이거 세상은 몽상가들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진짜 뭐 할 것 같네, 진짜.
그런 얘기도 알아요?
야. 생긴다고 사람이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갑자기, 민족주의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 색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렇고요. 네, 공상과학 책들을 굉장히 즐겨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말씀하셨듯이 조금 떨어지지만 또 인류에 대해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다.
듣고 있나 세계인? 너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묘하게 겹쳐지네요, 세계인과.
그래서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12살에 이미 블레스타라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서 $500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어릴 때 왕따였다고 안 했어요?
네.
왕따였으나 돈은 꾸준히 벌고 있었던 거네요. 천재기도
네, 그렇죠.
하고.
그래서 게임과 SF 덕후였던 소년이 점점 어떤 큰 인물로 성장해 가는데, 17세에 어머니를 따라서 캐나다에 이주하게 되었고요.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바꿀 기회의 땅, 미국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는 바로 동생과 함께 실리콘밸리로 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앨런 머스크의 어떤 성공가도가 시작된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천재는 천재인가 봐요. 그 경제학 만 해도 어렵고 물리학만 해도 어려운데 그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당시에 막 붐업되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집투라는 온라인 콘텐츠 출판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원래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것을 완전히 그만두게 됩니다. 이 집투라는 회사는 지역 포털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뉴욕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대형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굉장히 업계에서는 내실 있는
기업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이제 인정받아서 4년 만에 컴팩이 인수한 알타비스타 사업부가 이 회사를 3억 700만 달러와 3,4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업에 성공을 거두게 되는 첫 번째 이제 1단계가 점점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야, 부럽다.
인생이 만화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하면 성공해.
그렇죠. 여기서 거둔 수익 중에서 1,000만 달러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인터넷 사업을 확장하는데요. 온라인 금융시장을 이번엔 공략하게 됩니다. X.com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온라인 금융 서비스와 이메일 결제 및 보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1년 뒤에 컴피니티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유명한 페이팔이라고 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업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한국에서를 제외하고는 페이팔이 엄청나게 유명하죠.
네.
한국은 그 빌어먹을 액티브엑스 때문에 예, 이게 액티베스는 언젠가 할 얘기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하여튼 그 빌어먹을 것 때문에 세계 표준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네, 페이팔이라고 하면 한국을 제외한 인터넷이 되는 모든 선진국에서 다 최고로 치죠.
네.
네. 이 다음에는 이제 2단계인 우주 진출 사업을 얘기할 텐데.
기대돼.
네. 근데 이 전에 앞서서 제가 약간 쉬어가는 얘기로 앨런 머스크의 인터뷰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네.
2015년 4월에 스타토크 팟캐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팟캐스트 라디오에 앨런 머스크가 출연을 했는데 창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실험 하나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실험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1달러로 살기였습니다.
만 원의 행복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
1달러 같으면 1,200원.
네. 네. 그래서 하루에 1달러로 사는데 한 달 정도 살아보니까 내가 먹는 거나 뭔가 입는 거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큰 욕심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돈이 되었고, 많으니까 욕심이 없지.
이거는 창업하기 전이었어요. 창업하기 전에
뭐야
천재는 다르구나.
그래서 살아보니까 나는 30달러와 컴퓨터 한 대면 한 달은 그냥 보낼 수 있구나라는 거 알게 되었고
일종의 히키코모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덧붙인다면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안 해봤고 그때가 21살 정도니까 이거 망하면 어떻게 그치.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자기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가장 중점을 둔 게 바로 한 달 동안 하면서 견디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정신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이 사람이 그 실험을 했던 핵심적인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하면서 내가 잘 견딜 수 있고 괜찮네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생 지내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이 서면서 정신적인 일에 더 몰두할 때 그의 위대한 것들이 나온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그 위대한 인물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쯤 되면 조금 뭐랄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좀 일반인들하고 같게 하면 그런 위대한 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씩은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인물은 특히 특히나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에디슨 같아, 에디슨. 알 품고 있다가.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인물이 에디슨.
아, 그래요?
밝힌 적도 있어요.
아. 오, 잘 맞추나요, 오늘?
오늘 감이 좋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제가 앨런 머스크의 유년 시절과 초기 창업 성공기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만약에 태어난다면 과연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단지 이제 한 가지는 버려야겠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거요.
아, 도덕심을 버리면. 네.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머리 제일 좋은 양반들은 전부 다단계 설계하고 있다고. 네, 이게 보면 우리 이제 혼자서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는 남자 조이팔 씨 같은 경우에는 예, 한 3조 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날랐죠. 그래서 지금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벌써 장례식까지 했잖아요.
예, 죽었다고
중국에서 장례식은... 봤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그 능력치만 치자면 단지 이제 사회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이런 좀 도덕심이나 이런 거를 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는 바로 죽는다. 고로해 보여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래도 외국은 창업을 하다가 조금 좀 안 되더라도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말하면 그냥 끝입니다, 인생이.
그 정상적으로 네. 한 번 말하면 그 다음에 다단계로 간다.
그래도 쉽지 않았을
아니면
않았을까.
목사한다.
네. 네. 아. 네. 알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뭐 지금 딴 생각 저는 자세 좋다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예,
가장 가까운 캐릭터
야 우리 지금 한참 지리 형담 하고 있는데 야
청각이 안 좋은 건 알 것이다
아니, 질문이 뭔지 이렇게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네네. 같은 천재가 한국에 태어나면 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하루에 1달러로 살아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아까 을파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면은 완전 망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는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망한 거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전 약간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망하면
재기가 없습니다.
예, 재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최악의 사태는 그냥 그 정도예요. 1달러로 살기 정도예요. 한국에서 최악의 사태는 빚쟁이가 오죠. 그러니까 너의 심장이 탐이나라든가.
창업이라는 게 꼭 돈이 자본금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꼭 빚을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드물어요. 예,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제가 말하는데
드물어요?
아, 받긴 받아요.
창업진흥원이나 뭐
아니 근데 그건 아이디어보다도 우리나라는 인맥으로 받아요.
인맥이요?
예. 아이디어보다도 인맥이야, 우리나라.
네. 예, 많이 샜네요.
우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네. 네, 많이 돌아왔는데. 네, 2단계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지구 구원 플랜 2단계는 우주 진출이었죠. 앞서 말했던 1단계의 성공 작품인 페이팔을 이베이가 15억 달러 정도를 주고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하나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조 5천억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걸 주고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알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팔면서 이제 2단계에 돌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게 스페이스X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로켓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예요.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팔콘이라고 하는 이제 로켓들 그리고 우주선을 이제 이름을 드래곤이라고 지으면서 이들을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으로 제공하겠다라는 후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사요?
실제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맞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민간을 보내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앨런 머스크의 꿈이니까요.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일단 대단한 게 나사를 최고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면 나사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만 와 역시 난 너무 달라.
이런 부분에선 사실 아이언맨도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이언맨도 민간 이제 군수 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정부보다 훨씬 나은 어떤 보안 체계를 제공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08년 12월 23일 스페이스X가 이제 나사에 팔콘 9이 로켓 9기와 그리고 드래곤 우주선을 국제 정거장에 이제 왕복으로 보내는데 16억 달러 계약을 따내기도 합니다.
와, 세다. 세다 진짜.
아. 네, 그래서 이 로켓들을 18차례 정도 보내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최근에 9월 말쯤에 로켓인 팔컨 9이 공중에서 폭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조금 앨런 머스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거 사람도 죽었나요?
사람을 죽었다기보다 이거는 약간 그 화물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무인이었나요?
네네네.
아, 무인이었으면 네, 그나마 다행이네.
하지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연구자들이 이렇게 아껴뒀던 장비들이랄까? 그런 것들 다 이제 그 실어놨는데 아. 그게 다 폭발이 돼서 이거에 여파를 입은 여러 벤처 기업들도 많고 이제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난감해서 네 자신의 창업 어떤 그럼 뭐 창업
그러니까 거의 다 날린 거잖아요.
네,
걔들은
그쵸.
예
심혈을 기울였던 기술들이 다 날아간 건가요?
네.
그러니까 걔들은 그 앨런 머스크한테 몰빵했다가 한 큐에 공중에서 같이 폭발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조그만한 규모의 그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한 3, 4년 정도 회복하는 게 걸린다고.
뭐 알아서 해주겠죠. 운명 공동체인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만화 같은데 나와 꿈을 함께 하지 않겠나라고 공중에서 같이 폭발하는 거.
하지만 이것을 멈추지 않고 앨런 머스크는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돈이 많으니 계속 하겠지.
네, 앨런 머스크가 왜 우주에 관심을 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지구의 안주에서는 인간의 멸종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이 화성이든 어디든 우주로 나아가는 것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의 어떤 최종 꿈이자 앞으로도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 사업입니다.
근데 3단계도 있지 않았어요? 그 네. 인류 구원이랄까?
네.
예, 지구 구원 프로젝트 그 뒤에 단계가 또 있지 않았나요?
아, 네. 근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자체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 자체에서도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되 또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주 사업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2단계, 3단계는 어떤 순차적이라기보다는 같이 병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게 혹시 마지막에 꿈꾸고 있는 게 무한동력이 아닐까?
아, 네. 최근에 네. 테슬라라는 이제 앞으로 3단계에 나올 회사인데 이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테슬라를 네. 인수했죠.
네.
테슬라 원래 신발 만드는.
그건 아니고.
소리 하는 거 아니죠.
평소대로 돌아와 버렸네. 페퍼 끝났네.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야.
아 근데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조금 웃겼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에디슨인데 네. 인수는 테슬라를 해.
네.
그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네. 그 사이가 굉장히 나쁜 일생의 일대의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허권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특허권 때문도 크고요. 네. 개발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에디슨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업가였고요.
네.
테슬라는 좀 더 이제 그 발명가 쪽에 치중됐던 그러니까. 꿈이 더 많았던 인물이랄까?
혹시 그 테슬라가 에디슨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죠? 예, 예, 맞아요. 그 네. 양반인데 네, 네. 그러니까 회사는 테슬라를 인수하고 존경은 에디슨한테 바친다.
성향이겠죠.
그러네. 뭐.
존경은 하지만 사업체로 봤을 때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얼파손인 것처럼.
아니 근데 제 예. 아니 근데 제가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테슬라의 마지막 꿈이 무한동력이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인수하면서 그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최종의 꿈이라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도 무한동력을 노리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3단계로 넘어가서 네. 네. 청정 에너지와 관련한 꿈 그것을 이룰 테슬라 모터스를 이제 2004년 설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네, 2008년부터 정식으로 회사의 CEO가 돼서 이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2016년에 이제 원래는 2017년에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16년에 조기 가동을 하려고 하면서 이것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것을 충전할 수 있는 무한 동력 충전소를 세계 곳곳에 설치하겠다라는 게 앨런 머스크의 꿈입니다.
이번에 조금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요게 나왔죠.
네.
이거를 일부 본뉴스에서 다루려다가 이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서 킬된 기사긴 한데. 예, MIT에서 그 왕 교수라는 네. 중국계 교수 하나가 실수로 알루미늄을 티타늄으로 어느 정도 변조한 거죠. 이 말하자면 일종의 연금술인데
네.
예, 실수로 연금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 덕에 배터리가 4배 더 오래가는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질 초석이 완전히 나아졌는데 재밌는 건 이 우리나라에서 저 이런 사람 봤거든요.
그래요?
네. 알루미늄을 티타늄으로 변조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MIT가 아무래도 특허를 먼저 가져갈 것 같다. 불행하다.
네. 그렇네요. 한국 대단한 나라구나.
예.
네.
잘 개발은 하잖아요. 그걸 특허를 잘 못 지켜서
그렇죠.
그런
예, 테슬라보단 에디슨이다. 역시 그랬다.
아, 페이스북도 사실 미니홈피가 먼저였잖아.
맞다.
맞아요.
훨씬 먼저였었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어디로 떠나려고 하는데 네,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도 곧 있으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전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전 전기 자동차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단지 이걸 쓰려면 충전소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것 뿐이지 석유회사들이 또 죽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한번 전해드린 적 있죠.
자동차에서
네. 네. 이거는 다시 안드로메다로 갈 것 같고.
하시죠.
네.
네.
네. 태양계를 벗어나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3단계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했고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앨런 머스크가 도전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혹은 인류의 미래와 굉장히 관련돼 있는 밀접한 필수적인 사업들이면서도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혹은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혁신하려는 의지, 열정 이런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앨런 머스크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제가 먼저 열정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겠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뭐 첫 번째 질문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외부적인 시스템이나 조건보다 인간이 성공하기 위한 것들, 위대한 것들은 바로 내부적인 요즘 많이 얘기하죠. 이제 정신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좀 이 사람과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스티븐 잡스도 사실은 인도에 가가지고 정신 수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가 위대한 것들을 만들기 전에 정신을 먼저 위대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위대한 것들이 나타났지 위대한 것들이 나타난 다음에 정신이 위대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것들이 아닐까.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정신이라는 것들,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경쟁사회에 너무 내몰리게 되고 여유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는 것들 뭐 하는 것보다 토익 준비하는 것보다 자격증 준비하는 것보다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고 정신 수양을 해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네 자신을 먼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과연 인생에서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근데 그는 분명히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본반의 열정은 이제 증진 승리인데 그것들이 결코 혼자만이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8살 때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애가 셋이에요. 네. 앨런 머스크가 장남이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8살 때 이혼을 부모님이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이혼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닙니다.
이혼도 많이 했죠. 제가 말을 조금 짧게 해서 다들 정신을 차리고 있군요. 예. 네. 그걸 봤을 때 뭐 2살 털, 3살 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이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청소년들 상담을 많이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요? 나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신기하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자기 잘못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는 혼자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잘했다고. 분명히 이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가 얘기하는 좀 뭔가 충격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네, 그게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더 몰두하는 뭔가를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그쵸. 앨런 때문에 이혼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중단기가
그 태양계는 벗어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감동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깨고 있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와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특히 부모님들이 관심 많은 게 뭔지 아시죠?
자식의 성공.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잖아요.
네. 성적
교육.
예.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해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못지않게 어머니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느낀 게 이 어머니가 어머니 혹시 그 나왔던 그 인터넷 사진 보면 60대에 네. 63세 때인가 그래요. 예전에 데미모어가 그
만삭일
네. 때 누드 화보 네. 찍었잖아요. 그걸 네. 합성해가지고 그것도 화보로 나온 적이 있어요. 63세 할머니가. 근데 그게 앨런 머스크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도 화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 패션 모델이었고.
아, 모델이셨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그때 이혼을 하니까 생계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 영양사로서의 그것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생계를 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서 주위에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잘 자랐습니까? 했을 때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멋진 엄마의 삶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세 명 있어봐요. 애가 세 명이고 이혼했고 근데 누가 애 봐주려면 돈이라도 이제 양육비 이제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앨런 머스크도 나도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지만 앨런 머스크는 내 아들은 더 특이한 놈이다. 그래서 특이한 놈이지만 나는 잔소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저게 정말 그 아이에 대한 독립심을 인정해 준 건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임인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이제 그 오만함은 집안 내력이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8년 만에 애 셋 놓고 이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나요?
그래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흔하다고 여기는데 또 미국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을 많이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보고 왜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이러면 우리 할 말 없잖아요. 뭐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독선적인 것들이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추측인데 많이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좋은 것과 어머니의 좋은 것들을 극대화해서 물려받지 않았을까. 그의 독선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의 행보를 보면 직원들 다 싫어한 거야.
다 싫어하죠.
맨날 독선이고 그리고 이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들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들. 그것들이 우선시 되었으니까.
그럼 말하자면은 가정적인 남자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런 종류를 포기함으로써 워커홀릭적인 기질을 손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가정적인 남자인 면도 있는 게 매일 5시간씩은 꼭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과 놀아준다거나 집안 일을 하기도 하는
매일 5 시간이요?
그건 업무 같은데요.
그런가요?
매일 5시간이면 예, 내가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내가 바쁜 와중이지만 내 후계자를 하루 5시간씩 업무 시간을 들여 잘 키우고 말겠다.
양성하겠다.
예, 양성하겠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아버지의 좋은 것과 어머니의 좋은 것. 어머니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따뜻한 사람일 것 같고 열정적이고 뭔가 가족에 대한 것들을 반쪽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사를 봤을 때 이 사람도 본인의 가족사도 이혼을 많이 했지만 또 이상하게 이 사람 가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이런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들이 그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많이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혼을 했지만 만약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앨런 머스크 사실 또 이렇게 됐을까? 바로 아버지한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근데 네.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을 많이 한 게 젊고 매력적이고 잘생겼고 돈 무지하게 많고 여자가 꼬이지. 그래서 이혼을 또 많이 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좀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
뭐 제가 더 살펴보면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분석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많이는 모르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해서 이 앨런 머스크가 결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고 이런 핵심적인 것들 분명히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 우리도 특이한 천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천재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더 많이 억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고 있어요. 세계의 천재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와 한국에서의 천재들을 양육하는 부모 태도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천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 그렇게 3억 명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 많은 천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천재들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이 한 명의 천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뭔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이들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억압하면 안 돼요. 천재는 절대 억압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종료 3부해야 돼요.
아니,
아, 그러니까. 근데
요건 제안인데 방금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음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랑 비슷한 분야긴 한데 전혀 다른 타입의 천재가 또 하나 있거든요. 요 양반을 또 한번 다뤄보는 것도 참 재밌겠다 네. 싶어요.
아유. 누군가요?
던지세요, 빨리.
손정이요. 그 1번 야후에
아 네네네
네 완전 다른 타입이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고 네. 예, 비슷한 분야에 있고 완전 다른 타입의 그도 천재지만 앨런 머스크의 말 그대로 이제 풀어 키운 듯한 야상에서 풀어 키운 듯한 천재형과 예 손정이는 또 완전 다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아, 재밌었어요.
아, 네. 교육 쪽에는 제가 진짜 옛날부터 좀 오랫동안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은 보완한 게 사실 어머니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독립심과 방임이라고 했는데 방임보다는 우리 한국에는 방임이 좀 많았지만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줄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분명히 좋은 울타리였지 않았을까. 요것들이 같이 됐을 때 앨런 머스크 같은 천재들이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요 정도만 할게요. 아, 너무 많이 했네 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에 따라서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갔다?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나는 좀 다른데.
어떤데요?
아, 나는 왜냐면 아까 몽상가라고 했잖아요.
네.
몽상가들 중에서도 여긴 추진력이 있는 몽상가예요. 몽상가들은 그쵸. 진짜 많아요. 지도자 중에서. 와.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이 몽상을 계속 하다가 리더가 되는데도 또 몽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하던데? 레닌.
아니, 그러니까 걔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진짜 지도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공은 정말. 했죠. 지대에는.
근데 보통 저희들도 이제 같이 그런 리더가 되시는 분이나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는 일단은 몽상하는 건 좋아요.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럴 때가 제일 멋있거든요. 근데 일단 리더가 되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했던 거를. 거기서 더 많이 생각해버리면 또 추진을 못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이제 첫 사업을 성공한 이후에 100억 달러를 가지고 그 다음 사업을 하고 이럴 때마다 직원들은 아 이제 좀 안정기 때
이렇게 했죠. 네.
그냥 우리 이제 먹고 살자. 나 처자식 있다. 내가 이까지 사업을 같이 어떻게 키웠는데
팔려갔어.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되게 싫어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지점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뤘으면 생각 안 하고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양반은 계속 꿈꾸고 계속 행동은 하는데 뭔가 꿈도 계속 꾸는 것 같다. 좀 범접할 수 없는 천재쯤 돼버리니까 이쯤 돼버리면 일반적인 평가의 레벨로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뭐 네. 이런 생각은 약간 들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벌써 다 꺼놨을 것 같아.
네. 네, 뭐 마무리.
원래는 인공지능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이건 짧게만 가요.
네네. 짧게 해서 아, 미안해요.
아니 자기 코너 뒤에 있다고 막 따라. 네. 계속해요. 인공지능 그냥 다 해버리세요.
네.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네. 앨런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서요. 인공지능에 두고 앨런 머스크는 인류는 AI라는 악마를 불러내려 한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끔찍한 일을 현실에서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벤처 기업인 비카리우스에 4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도 나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신기술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로 넘어가긴 했지만 구글의 이제 슈미트 회장인데요. 그렇죠. 이 회장은 영국 인공지능 회사인 딥마인드를 구글에 인수하면서 뭐 기계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항상 인류가 고민해온 부분이고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데 왜 굳이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부연 설명 아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로봇권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처럼 네. 혹은 동물의 동물권처럼 슈미트는 인공지능이 완성이 돼서 그들이 그런 자아를 가지게 된다면 그런 로봇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는 개소리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는 철저히 도구다. 로봇은 인공지능을 이 생기더라도 그건 도구로 쏘고
그렇죠.
예, 그 자체를 자아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앨런 머스크는 막고 있는 거고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진화적인 이거에서 보면 인간이란 종도 이렇게 생겼다. 그 네. 흐름 속에서 이제 로봇이란 로봇 자아도 생길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길냥이님은 둘 중에 만약에 의견이 어떤 게 어떤 쪽이세요? 약간
예, 이기는 편 우리 편이요.
역시.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뭔가 개인에 대한 감정보다는 어떤 자신의 독선이 앞서고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인류애를 어느 정도는 품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계속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다. 우리가 약 6개월간 경험했던 친숙한 캐릭터다. 예. 한없이 닮았다.
어쩐지 조사하는데 계속 떠올랐어요.
예.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UN보다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쪽으로 가시는 게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세계인?
요즘 세계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아요.
제가 진로를 정해주었습니다.
네. 하여튼 확실히 좀 세계인 얘기를 장난처럼 꺼냈는데 네. 진심으로 세계인을 보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여길 때가 언제냐면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낮으면서 사명감이 커요.
네. 완전히 일치하죠.
네. 그런 캐릭터들은 보통 그런 종류의 성향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애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인간애를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는 인간의 종은 종속되어야 한다로 보는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에는 더 슈미트적인 네. 인간이 그 기계에 의해 멸종한다면 기나긴 지구의 역사에선 당연한 것이다.
다윈 선생이 옳다.
네, 다윈 선생이 옳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세계인의 부모님을 한 분석해서 한번
아니면 주목할 만한 인물에
예, 뭐 그거는 세계인이 유명해지면 주목할 만해지면 그때 주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어땠어요? 그 조사하면서 좀 느낌이랄까? 이 사람 어떻다라는 느낌이 좀 오는 게 있었어요?
저는 앨런 머스크 같은 인물이 열정 그 자체가 이렇게 인간으로 현신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풀무지를 끊임없이 하는 용광로 같기도 하고 되게 저랑은 정반대의 성격이라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모험심이 강한 인물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진력을 얻었을 때 인류에게 어떤 행복한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무리니까 한마디 하는데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할 경우 이번 미 대선이 재밌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는 아주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좀 이것도 공상이라면 공상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네. 둘 다 독선적이라서 의외로 아다리가 맞으면
네.
둘이 축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세상이 진짜 혼란이
제가 늘 주장하는 인구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만약 둘이 손잡으면 저희 방송이 기여한 걸로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이 둘이 죽이 맞아버리면 정말 난감하겠는데 이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싶은.
네. 네.
저는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미시적인 부분의 애정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그 사랑이나 애정은 있는데 어렸을 때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시적인 거를 보는 그런 눈을 아예 닫은 것 같고 좀 멀리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지구 구원 플랜 3단계 이렇게 같이 마지막 인공지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앨런 머스크 알아봤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서서 본 뉴스 다시 살펴보면은 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걱정하고 행동도 취하는데 반면에 아까 본 뉴스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좀 많이 좀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많았던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 절하 그리고 에콰도르 화산 폭발 연결해서 백두산 폭발 이것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미국 경선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봤고 IS 조직적 성노예 사업 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열분을 토하면서 네, 한숨을 내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적할 정보 수집함 실전 배치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세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시티즌 글씨 1부 국제정세 브리핑이었고요. 2부에서는 국제정상들의 심리 5탄 김정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네. 쉬었다 올게요.
쉬었다 올게요.